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둘째 날 새벽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사랑과 큰 은혜 내려주시고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찬양하며 반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의 구세주 되신 주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십자가 앞에 가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주는 신주님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귀한 강한 분 또 오직 나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면 오늘 일이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앞당한 분 또 오직 나 왕의 왕께 엎드려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가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주는 신들에게 오직 우리 주께 소망 찬양 받기 앞당한 분 또 오직 나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든 일이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앞당한 분 또 오직 나 왕의 왕께 엎드려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위해 고난받으신 주님, 주님 우리의 구세주 되십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십니다. 우리 새벽에 우리의 목소리 높여 다시 한번 주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어
한번 더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사랑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는 주를 예배할수록 주를 향한 사랑이 깊어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울 수 없는 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를 지신 주 우리 구원하셨네 생명 주셨네 우릴 향한 아버지 사랑 확증하셨네.
끊을 수 없는
십자가 사랑으로 지금도 사랑하사 내 이름을 부르시네.
오늘도 어둠에 있는 우리를 부르시는 빛으로 초청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바라 말씀하시네. 아버지 눈물 품고 사랑 너무 사랑해 내 가슴 뛰도록 주님만 찬양해 예수님 자랑 땅 끝까지 전하리 십자가는 은혜
끊을 수 없는
십자가 사랑으로 지금도 사랑하네
감사합니다
늘 부르시네 엄마 절망 속에 잃어버린 영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 말씀하시네 아버지 눈물 흘고 예수님 사랑 너무 사랑해 내 가슴 뛰도록 주님만 찬양해 예수님 찬양해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
내가 그렇습니다
여전히 보좌
하나
나를 구원하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하네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에 모여 완전하신 사랑
그 은혜를 기억하며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거룩한 7일간의 도전을 통해서 지구촌 공동체가 다시 한번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묵상하게 하시고 거룩한 신앙의 도전과 변화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 전하시는 최성원 담임 목사님을 붙드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결단이 설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주옵소서. 은혜 부어주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선포하셔서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지구촌의 모든 성도들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이 예수 제자 될 수 있는 삶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그러한 귀한 결단이 설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공동체에게 허락하신 고난중간 특별새벽기도 가운데 날마다 은혜들이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은혜들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은혜로 또한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시각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은 주향한 찬양대에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십자가 그 나무 할렐루야. 우리 찬양대의 귀한 찬양, 또 여러분의 귀한 예배와 섬김을 통하여서 우리 영광 받으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다시 한번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수지와 또 분당, 그리고 이 시간에 또 필그림에서 생중계로 또 함께 예배드리시고요. 또 각 초소에서 또 부속실에서 예배드리실 모든 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끝까지 완주합시다. 우리 또 수지에서 분당으로 한번 인사해 볼까요? 분당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시작. 분당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제 이어서 또 우리 오늘 주향한 찬양대, 수지 3부 찬양대, 귀한 찬양,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새벽에 소리를 낸다는 게 쉽지 않은데 어제 오늘 또 귀한 찬양으로 섬겨주셔서 감사하고요. 파킹낫에서 또 우리 봉사하시는 분들은 특별히 이제 목회자들이십니다.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시거든요. 우리 굉장히 수고 많이 하시는데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또 어제는 보니까는 우리 청년들이 슝슝이 아세요? 슝. 또 자전거 타고 청년들이 수지 분당으로 새벽 예배 드리러 오는 천사들이 이렇게 막 오는 것 같아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았는데 오늘은 비가 와서 수지는 보니까 전쟁터더라고요. 전쟁터. 그죠? 제가 특별 새벽 기도를 여러 번을 인도하지만은 비가 온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아마 오늘 내일 이렇게 비가 오는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배를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오시는 그런 모습들이 또 설교자로 봤을 때, 목회자로 봤을 때도 은혜가 되고 또 마음이 짠합니다. 내가 인생 가운데 마지막 7일을 남았다면 내 인생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그 새벽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마지막 7일, 거룩한 7일간의 도전은 여러분들에게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저희가 신년이나 추수감사 때는 그렇게 하지만은 고난주간 때는 많이 안 했는데 목요일날, 금요일날 우리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목요일, 금요일날 우리 자녀들을 위한 안수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시 반까지 오시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양채풀에서 기도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저녁은 좀 프리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8시 반에 모여서 주의 만찬을 하고 또 말씀을 보고 그 이후에는 치유기도를 좀 하겠습니다. 육신과 또 여러 가지 질병 가운데 있으신 분들은 함께 나와서 말씀 끝난 다음에 저희들이 기도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지금부터 마음에 준비하시고 또 사모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시 5분 되시면 이제 특별히 수지 같은 경우에는 움직이셔야 합니다. 분당도 마찬가지지만 6시 5분에서 15분에 출차하니까 제가 한번 리마인드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석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의 마지막 7일간의 행적 가운데서 세 번째가 되는 화요일은 주일은 이제 입성하셨고요. 어제 저희들이 무화과 나무의 저주의 사건의 비유를 보았고 화요일은 무슨 일을 하셨을까? 첫째는 무화과 나무 사건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교훈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실은 어제 우리가 그 사건과 그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보았죠. 두 번째 사건은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그리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이제 논쟁을 벌이시는 중요한 내용이 특별히 마태복음에는 마태복음 21장부터 24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화요일날 일어난 일 가운데는 특별히 종말에 관한 강론이 있는데 중요해서 이것을 내일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지금의 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고 그리고 바로 성전으로 가셔서 성전을 정화하는 사건을 기록합니다. 근데 가장 먼저 쓰여진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고 성전을 방문하시고 자세히 둘러보신 다음에 월요일에 다시 방문하셔서 성전을 정화하시는 것으로 기록을 합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을 성전 정화 사건과 순서를 뒤바꿔서 기록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질문이 드실 겁니다. 성경이 잘못 기록된 것인가? 저도 예전에 미국에서 공부를 하면서 저희가 공부했던 남침례교 신학교에 아주 유명한 교수님이 계셨는데 제가 갈 때는 안 계셨지만 A.T. 로버트슨이라는 분이 바로 사복음서 대조표 지금까지 그게 이제 원본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대조표를 이제 처음으로 만드신 그런 분입니다. 만약에 사람이 성경을 썼다면 그렇게 안 썼을 겁니다. 마치 이게 서로 상충되는 것 같고 뭔가 안 맞는 것 같은 그러한 부분들을 의도적으로 다 피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성경을 연구하면서 이건 사람이 쓴 것이 아니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오히려 더욱더 갖게 됐습니다. 성경이 사건을 기록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이 같은 사건을 기록하지만 보는 관점과 주제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은 우리는 공관복음서 똑같이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마태와 마가와 누가와 요한을 사용하신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너무 오묘하죠.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어떤 정황과 그 사람의 기질과 이런 것들도 다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은 왕으로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하는 반면에 마가복음은 종으로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하는 것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은 두 복음서 다 무화과나무 저주사건과 예루살렘 성전사건이 깊은 연관이 있다는 거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직 열매를 맺는 시기가 아닌데 예수님께서 저주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잎만 무성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것 이게 예루살렘 성전과 어떤 구체적인 관련이 있는 것인가 어제도 좀 보았지만 오늘 화요일로서 그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전적인 노우심 가운데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탈출을 하게 되죠. 그리고 약 3개월간 광야에서 여행을 하다가 한 산에 도착을 합니다. 그 산 이름이 바로 시내산입니다. 때로는 이제 호렙산이라고 불리우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산이라고 불리우기도 하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은 이 시내산에서 1년 정도 머무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곳에서 언약을 맺으십니다. 원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1년 3개월 훈련시키시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을 해서 실은 이제 그것까지 계산을 해서 40년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주셨는데 그 첫째가 바로 십계명이 포함된 율법이고 두 번째가 바로 성막 제사입니다. 율법은 십계명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살아가야 될 지침서를 주시는 거죠.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렇게 살아가라. 그에 비해서 성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는 장소로서의 역할을 감당을 했습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 한번 읽어보시죠. 다 같이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그렇습니다. 이 한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다 알 수 있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통하여서 자신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의 장소로 여겨졌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를 보면 실은 이 성막은 뭐예요? 우리가 3년 동안 히브리서 말씀을 추수감사 특별새벽기도 때 봤는데 이 성막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구약에 있어 성막은 시간이 흐르고 가나안 정복이 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처럼 이동할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을 할 때 성막도 늘 자연스럽게 이동을 했습니다. 근데 땅에 정착하니까 이제는 십계명이 들어있는 또 아론의 뭐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는 이 법궤를 안치할 건물이 필요했습니다. 다윗이 이게 소원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꿈이 성전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 너는 전쟁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내 다음 후손이 성전을 지을 것이라니 말씀 가운데 다윗은 포기하지 않고 다음 세대가 그 언약궤를 안치할 수 있는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다윗은 최선을 다해서 자기 때에 그 재료와 재물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 솔로몬이 거대한 성전을 짓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자, 솔로몬은 과거의 역사를 압니다. 그래서 성막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이렇게 기도하죠. 열왕기상 8장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같은 심정으로 읽어보시죠. 시작.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면서 어떤 마음으로 지었는지를 여러분들이 같은 마음으로 읽으셨습니다. BC 10세기에 지어진 이 웅대한 성전,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온 백성들과 함께 지어진 이 성전은 300년 후인 BC 586년에 바벨론의 침공으로 말미암아서 예루살렘 성이 훼파됨과 동시에 이 성전도 파괴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전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첫 번째로 돌아온 바벨론 포로 유수라고 하죠. 돌아온 스룹바벨이 BC 516년에 약 20년에 걸쳐서 이 성전을 완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586년 파괴된 다음에 70년 만에 성전이 완공하게 된 거죠. 근데 규모는 아주 작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세 번째 성전은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방문하시는 성전인데 이스라엘의 왕인 헤롯 왕이 확장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제3성전, 헤롯 성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전의 성전보다 두 성전보다 훨씬 더 규모가 크고 정교합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BC 20년부터 공사를 했으니까 지금 예수님 오셨는데 40년이 넘은 시점인데도 아직 공사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게 AD 67년 정도에 완공을 하니까 거의 7, 80년 동안, 그리고 완공되어서 3년 있다 70년에 또 파괴가 됩니다. 유월절 명절에 이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고자 수십만 수백만의 유대인들이 이곳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 시절 다니엘 기억나시죠?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하루에 세 번씩 기도했던 역사를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율법과 성전 예배는 그들의 생명과도 같은 너무나도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포로 잡혀갔던 페르시아 전역에서 바벨론 전역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주신다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마음으로 특별히 포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도 간절한 마음으로 애타는 마음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과도 같은 것이죠. 이처럼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성전이란 단어를 예배라는 단어로 오늘 바꾸어서 그렇게 함께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마지막 7일간의 여정 가운데 바로 이 성전을 방문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기 위함입니까? 첫째, 예배 본질을 상실하면 죽은 무화과 나무와 같은 상태임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방문하실 무렵은 또 유월절 절기였습니다. 엄청난 인파가 성전을 방문하고 희생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당연히 재물을 이제 가져왔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먼 거리를 여행하면서 제사에 바칠 그 짐승들을 함께 데려오는 것은 불편한 일이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본질적으로 불편한 일을 피하려고 하죠. 실은 율법은 희생제물을 집에서 키운 짐승을 직접 가져오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희생제물로 가져왔는데 이 동물이 뭐가 하자가 있어서 부족하다라고 판정을 받으면 또 다른 동물을 구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런 명절은 상인들에게는 대목입니다. 바로 성전 안에 있는 이방인이란 뜰에서 이런 제사물들을 매매하는 어마어마한 상권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전을 관리하는 것은 대제사장, 제사장들 그리고 레위인들의 역할입니다. 근데 제사장들은 상인들과 결탁이 되어서 막대한 이득을 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동시에 성전을 방문하는 성전세를 내야 했는데 로마 화폐를 비롯해서 다른 이방인들의 화폐는 부정한 것으로 여겨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돈을 가져와가지고 이스라엘의 화폐로 그것을 바꿔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환전꾼들이 또한 큰 이익을 남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 역시 제사장들과 결탁이 되어 있었습니다. 마커스 보그라는 학자가 당시 헤롯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성전은 세계의 거룩한 축소판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성전의 중심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고, 그러니까 성전 그러면 실은 우리가 성소와 지성소는 마음대로 들어갈 수가 없잖아. 대사상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고, 성전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것들까지 포함해서 실은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주위에 유대교 제사장들의 뜰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유대인들 남자들의 뜰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유대인 여자들의 뜰이 있었고, 맨 마지막에 이방인의 뜰이라는 가장 넓은 공간이 있었습니다. 이방인의 뜰은 유대인은 아니었지만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이 모이는 장소였습니다. 신기하죠? 그런데 이방인이 유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 장소에서 엄청난 인파가 몰린 가운데서 매매가 이루어졌으니까 이방인들은 자연히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는 그들이 예배드릴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였습니다. 자연히 소외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특별히 구약성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하나님이라는 굉장히 오해를 할 때가 있습니다. 이 성경을 잘 읽어보지 않는 것입니다. 구약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정말 군데군데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7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게 이사야와 마지막 선지자인 선지자들에게만 이야기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레미야를 보면 하나님께서 성전 문 앞에 서서 제사드리러 가는 사람들이 성전 문에 들어오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그 이유는 성전은 거룩한 곳이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신다고 하신 거룩한 곳이므로 자신들의 안전도 보장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들이 밖으로는 우상 숭배를 하고 그리고 삶은 이방인들보다 더 못한 악을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셨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7장 4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세요. 5절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보세요.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여러분 구약 성경의 윤리는 특별히 이 세 가지입니다. 이방인, 과부, 고아. 잘 돌보라는 거예요.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제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서 살게 하리니. 그렇게 말씀하셨죠. 늘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모은토록 준 땅이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11절 다 같이요.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지금 말하는 이 솔로몬 성전이 후에 망하는 것을 본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600년의 시간이 지나서 헤롯 성전에서 이스라엘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똑같은 죄를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알이나 아세라가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을 가까스로 만나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왔지만 실은 소외된 사람들이잖아요. 유대민족들이 민족성이 얼마나 강합니까? 근데 그 이방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련하고 하신 그 이방인 그들에서 조차 예배 드리지 못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해져 있는 것입니다. 남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7일 가운데서 이 이틀의 시간을 할애하셔서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들을 보시고 노를 바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시고 돈 바꿔주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셨습니다. 예배 본질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입만 무성한 무화과처럼 사람들은 인산인해를 이루었지만 그들을 인도하는 제사장들이나 그들의 잘못된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나 모두가 한결같이 성전 예배의 핵심과 본질을 상실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온 척했지만 실은 자신들의 만족을 세우려고 줄을 서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만족을 채우며 그 사이에서 더 큰 유익을 누리고 있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상인들, 그 어디에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만나러 온 그 간절함과 흔적들을 보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들 예수님은 참으실 수가 없으셨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었다면 당장 하늘에서 불을 내렸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성전 예배는 열매 없는 썩은 나무였습니다. 자, 두 번째, 예배 본질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며 그것은 기도의 본질과 같은 것임을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사 자체나 율법을 무시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예수님은 노를 바라시면서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자, 13절 다 같이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 도다 하시니라. 마가복음, 먼저 기록된 마가복음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이사야서 말씀에서 인용을 하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이사야서 말씀에서. 이사야서 56장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다 같이 시작.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 될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성전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특별히 기도하는 집이라고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성전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의 장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는 하나의 약속의 장소였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약속의 장소. 그렇습니다. 성전은 약속의 장소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오늘날은 뭐 성전의 개념이 이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그래도 예배당이잖아. 우리가 매일 새벽에 4시 50분에 이곳에서 만나겠습니다 했기 때문에 이 약속의 장소에서 만나는 것 아닙니까? 이거 그냥 건물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는 눈물이 묻어있고 예배가 묻어있고 제자 훈련을 하고 서로 섬기고 자녀들을 키워내서 제자를 훈련시켜서 이 세상으로 파송하는 중요한 건물이고 기관입니다. 어떻게 보면 내 집보다도 소중히 여겨야 하는 단순한 건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약속의 장소. 그렇습니다. 성전은 약속의 장소입니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언약의 장소입니다. 백성들은 함께 모여서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축복하신다라는 그 언약을 해주신 장소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이사야를 통하여서 기도하는 내 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는 내 집. 이것은 최초 아까 우리가 본 열왕기상의 솔로몬과의 약속의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아까 읽으셨잖아요. 솔로몬은 성전을 봉헌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이곳에서 만나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청을 합니다. 역대하 6장 7절, 7장 8절 말씀도 그렇고 아까 말씀 여러분 같이 함께 봉독하신 열왕기상 말씀도 그렇지만 그 기도의 내용들을 보면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들을 보면 이스라엘이 잘못을 했을 때 하는 회개 기도를 포함해서 민족과 나라들,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광범위한 기도의 제목들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기도하는 내 집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도하는 내 집. 백성들이 와서, 나를 사랑하는 백성들이 와서 기도하는 집,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엄청난 특권의 표현입니다. 기도와 동일하게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행위잖아요. 숱한 예물을 정성껏 준비하고 성전에 오기를 몇 날 며칠을 여행을 했지만 정작 하나님을 만나려는 간절한 마음을 상실된 이 세대, 죽은 바알신을 섬기는 것과 동일한 것, 그리고 이파리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같은 것,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행위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이사야에서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의 집은 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배는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곳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낮은 자들을 향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중요한 성전의 장소들은 들어갈 수 없지만 그러나 성전 마당 한 군데 이방인의 뜰에서 예배를 드리러 온 이방인들은 오갈 데가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수십만, 뭐 네로 황제 시대 때 기록된 걸 보면 270만 명,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조그만 그 성전을 방문해서 인산인해를 이루는 모습을 보세요. 이방인들은 오갈 데가 없습니다. 다른 것들은 유대인들의 주요 장소이기 때문에 남겨두고 상대적으로 소외된 그룹들인 이방인들 뜰에서 장사를 한 것입니다. 네 군데를 만들어 놨습니다. 네 군데를 허용을 해서 그곳에서 환전하는 소리, 동물들의 울음소리,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제사물이 비둘기였잖아요. 비둘기가 퍼덕거리는 소리, 흥정을 하는 소리, 수많은 인파가 밀접한 지역에서 그렇지 않아도 이방인이라는 이름 자체가 이방인인데 더욱더 소외된 그 모습을 주님께서 보셨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는 집,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여러분 요한복음 말씀에 은혜의 모습을 기억하시죠? 모든 병든 자들이 성전에 들어갈 수 없어서 모여서 하나의 소문을 듣고 물이 동하면 천사가 내려올 때 거기에 내려가면 내 몸이 치유될 것이라는 그러한 소문을 듣고 모여서 아픈 사람들끼리 서로 위로를 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갈망하는 사람들이 늘 성전 주변에 배회했습니다. 종교심들이 다 있었던 거죠. 율법에서 그 많은 몸에 하자가 있거나 병든 사람들은 성전에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 성, 그리고 웅장한 솔로몬 성전이 파괴되는 한복판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에는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돌봐달라라는 하나님의 존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성전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고 그들이 세상 한복판에 나가서 어떻게 소외된 이웃들을 섬겨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구약에서부터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세 가지에는 늘 이방인이 빠지지 않습니다. 나그네란 표현과 때로는 혼돈해서 쓰여지기도 합니다. 이방인, 고아, 과부 혹은 나그네, 과부, 고아. 고대 근동 지역에서 가장 소외되었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아니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말고 다른 민족들, 이방인들, 늘 하나님 마음 가운데 그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한 목적은 이스라엘을 축복하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그들을 통하여서 열방을 축복하고자 하심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든 하나님의 당부와 요청과 간절한 마음을 다 무시한 채 자신들의 유익만 채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성전에서 화를 내신 예수님은 한 가지 중요한 사역을 하십니다. 14절 말씀입니다. 14절 시작. 맹인과 전원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가슴이 뭉클한 장면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정말 참다운 예배가 무엇인지 하나님 아들께서 직접 성전에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삶의 예배가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이 삶의 예배가 뭔지 알게 뭐예요. 근데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성전에서 그만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심정으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살라라는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 맹인과 전원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마지막 7일간의 행적에 너무 중요한 대목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습을 지켜보고 분노를 하고 있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15절 말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죠.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 이상한 일이 아니죠. 근데 그들의 눈에는 이상한 일로 비추어졌습니다.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하는 어린이들. 목요일 금요일에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4시 반까지 오셔서 축복기도 받으시고, 금요일 저녁에는 우리 몸과 마음에 치유가 필요한 분들과 함께 기도를 받으십니다. 이 본문 말씀을 따라서 저희들이 행하는 거죠. 치료는 하나님께서 해주시고,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음을 보시고 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정의가 없음을 보시고 분노하셨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의 영역이 침범당한 것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자신들의 검은 속내가 드러난 것이 화가 났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떠나시기 전에 예배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자, 16절 말씀. 다시 시작.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또 구약성경의 한 구절을 인용을 하십니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 이것은 속임이 없는 순수한 마음, 하나님 앞에 다가가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표현하신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의 모습이 그렇죠. 하나님은 이방인, 고아, 과부, 나그네, 어린아이, 젖먹이들의 찬양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니,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은 마음이 지극히 낮은 곳에 처한 사람들을 향해 있으십니다. 신앙은 참으로 세상과 반대로 역설적입니다. 마음이 높아진 자들은 성전에서 예배를 아무리 집도하고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실 수 없으십니다. 대제사장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실은 이와 비슷한 사건이 예수님 사역 초기에 일어났죠. 우린 요한복음 말씀을 2년 동안 보았습니다. 요한복음 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무렵에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정화 사건을 처음으로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3년 후에 마지막 7일간에 특별히 다시 오셔서 다시 한번 성전을 정화하십니다. 이거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기적을 보이라는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님은 그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19절 말씀, 요한복음 2장 19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의 말씀은 충격 그 자체입니다. 성전을 생명처럼 여기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 성전에서 예배를 집도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역사 속에 없었죠. 이 말 자체는 유대교에 대한 반역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참 이중적입니다. 그들은 성전을 신성이 여긴다고 했지만 그들은 그들의 탐욕으로 성전을 더럽히고 있었습니다. 성전은 그들의 탐욕을 채워주는 곳이기 때문에 누가 그런 성전을 허문다고 하면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비웃습니다. 20절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아직도 완공이 안 되었어요. 그 67년 정도쯤에 완공이 될 겁니다. 그럼 거의 8, 90년을 지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당시 헤롯 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46년 동안 대성전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몇십 년을 더 지을 거예요. 막대한 에너지가 들어가는 공사였습니다. 성전 유대 종교의 핵심이며 상징입니다. 그런데 그런 성전을 3일 만에 헐고 일으킨다니요. 유대인들이 비웃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하여서 새로운 성전을 세울 것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21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께서 이제 새로운 성전의 역사를 쓰실 것입니다.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서 교회를 세우실 것입니다. 교회. 교회는 그렇게 탄생했습니다. 성막, 성전, 그리고 교회,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로 세우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후에 이것을 깨닫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한 한 사람 한 사람 바로 우리가 성전임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엄청난 특권이며 엄청난 격려이며 그 동시에 엄청난 책임감이 느껴지는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인 이것도 교회입니다. 때문에 성전은 거룩하니 예수를 모신 우리도 거룩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주님은 우리의 어떠함을 아신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성전 삼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그저 우리는 감사할 따름이죠. 그런 낮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높으신 곳에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저 여러분들에게 이 7일간의 마지막 주님의 행적 가운데 놀랍게 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치유와 회복과 기적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정말 십자가가 관통하는 그리고 부활을 경험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들이 남은 며칠간의 우리의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십니다. 우리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로움이 아닙니다. 주님의 보혈이 나를 정결케 하시고 주님의 몸이 나를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우리의 믿음을 부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와 살이 새로운 성전을 만들어 가실 때, 내가 믿음을 부여할 때 나의 삶 가운데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주의 손 날 위에 찍히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새로운 성전의 역사를 열어가시는 주님, 주님 제가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죄가 많은 인생인데 저를 어찌 성전 삼으십니까? 그러나 그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주의 손에 저의 손을 포개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백입니다. 여러분의 특권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고백이죠. 우린 다 이방인 아니겠습니까? 우린 유대인이 아닙니다. 근데 그 이방인들을 향하셨던 주님의 마음이 오늘날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를, 이 찬양을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면서 우리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십니다.
주 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 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고백합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받으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있습니다. 3분 정도 지나시면 6시 5분 되시면 여러분 직장으로 또 가정으로 학교로 가실 분들을 가시고요. 우리 몇 분 동안 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성전 예배 회복은 곧 나의 예배 회복입니다. 아멘. 내가 곧 이 시대에 주님을 모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 예배 회복은 나의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곳에서 기도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상 공간에서도 예배 드리시는 분들 많죠. 마음대로 나가고 마음대로 들어오는 공간이 아닙니다.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찬양부터 마지막 축도까지 기도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말씀만 듣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가상 공간 역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신약시대를 지나서 우리의 성전 예배 회복, 나의 예배 회복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 나의 손을 한번 주의 손에 포개는 마음, 나의 발을 그 찢기신 발에 한번 포개는 그런 마음, 그 간절한 마음, 그 낮은 마음으로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신령한 곳에서 오시는, 높은 곳에서 오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치유와 회복과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예배자로 깨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으면서 주 보혈 날 정결케 하십니다. 주의 보혈이 나를 자유케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여전히 죄인이지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음에 주여 부르짖고 나아갑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부르짖으십니다. 주여, 하나님 예배의 본질을 상실하면 입만 무성한 죽은 무화과 나무와 같다는 사실을 주님의 7일간의 행적 가운데 우리에게 오늘 이 시대에도 말씀해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예배의 본질,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는 것, 그리고 우리의 상황도 주님 앞에 알리지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는 이곳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 내 백성의 집, 우리와 언약해 주신 이 장소임을 저희들이 예배 본질 가운데 잊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곳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이 낮은 자들을 향하여서 상한 심령을 갖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을 향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모두가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예배 가운데 메마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너무 딱딱하고 너무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려서 감동도 없고 감정도 없고 이성도 없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입속이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임을 내 심령 가운데 깨달으며 회개가 곧 살 길이며 그리고 이 말씀을 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를 소생케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저희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새벽에 이곳까지 나왔다면 주님 마당 뜰만 밟지 않고 이방인의 뜰에만 서서 서성이는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십자가의 보혈로 성소를 들어가며 시장을 지나가며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받는 이 거룩한 7일간의 주님의 행적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의 젊은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마음가운데 소원을 품고 나도 저런 가정을 이루어야지라고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청년 세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자전거를 타고 걸어서 버스를 타고 전철을 타고 또 출근해야 하는 하나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나가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는 심정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때 다시 한번 돌아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그 모습을 생각하며 6일을 지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손에 우리의 손을 포개는 심정으로 이 고난주간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놀라운 치유와 또 회복의 역사하심을 하나님 경험할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목요일 금요일에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 저들 마음 가운데 있는 우울함과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사라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금요일 저녁에 주의 만찬을 하며 주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 병든 자들을 위하여서 치유할 때 하나님께서 일일이 간섭하여 주시고 저들의 마음과 육신을 만져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심령으로 주의 전을 찾을 때 함께 예배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직장으로 가정으로 가실 분들 가시고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부르신 곳에서 그렇습니다. 나는 예배 안에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의 기도를 계속해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보내 사랑을 느끼네.
합니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미 보내
한 줄기미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변화
고백은 하나님 제가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하는 단순한 고백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제가 예배하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백을 너무나도 기다리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오늘 끝까지 남아서 함께 기도하시는 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 제가 예배자로 다시 서겠습니다 라는 이 고백을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예배가 무너진 곳에 제가 그 예배를 다시 회복시키는 예배 중보자가 되겠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우리 세대에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기도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생명처럼 여기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예배가 게을러지고 곳곳에 무너진 것을 바라보는 그 심정으로 하나님 제가 먼저 예배자가 되고 그리고 예배가 무너진 곳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걸어갈 때 길이 되게 하시고 삶을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예배자가 되어서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제가 예배자가 되어서 사람들을 의롭게 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지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신 곳에서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며 기도하십니다. 주여
다시 기도하고 하나님의 예배가 우리에게 예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의 예배가 예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신 곳에서
회복과 또 하나님을 만나는 회복, 기도에 대한 열정,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의 개인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면서 계속해서 기도하시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주신 기도에 대한 이 놀라운 특권, 하나님 주님을 만나는 예배에 대한 놀라운 특권,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겸손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곳곳에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사모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